같이 은혜 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 단체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을 빠르면 내년인 2020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완수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무장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이첫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소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던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깨어있고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비유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50%만 천국에 갑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데 너무 심한 비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보다 더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할때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단지 10%, 20%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표현을 달리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생활의 첫 단계인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기본이 되는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거듭남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우리말 번역은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 원문을 보면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신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거듭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봉사에 잘 동참하고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더 불행한 것은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목회하다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겠다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단한 극찬을 늘어놨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치레라면 대단히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나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연하의 무명의 청년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 핵심은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신 메시아가 맞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시니 니고데모는 속으로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에 좀 더 살을 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 말한 거듭나다라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느끼거나 나이가 들어 돌아온 세월들을 반추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덧없다고 너무 짧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자연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니고데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전기불로 인해서 24시간 밝게 할 수 있는 때라면 밤이나 낮이나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밤이면 횃불이나 등불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정론을 펴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동정론을 펴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비판적인 관점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관점인데 니고데모는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과 70명 안에 들어가는 저명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층은 대부분 이 젊은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낮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체면에도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티를 내기 싫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본인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가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치 비밀, 시크릿 에이전시 같이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향기가 나야 됩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자마자 대뜸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믿지 않아서 전도를 해보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중에 부인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아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고백을 해도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대중 속에 자기를 숨겨놓고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그의 말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고민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상식적이고 대중적인 신앙 고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니고데모의 신앙은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적은 기적은 신앙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없으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표적,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좋은 촉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는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에 눈이 먼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설명을 한참 듣고서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귀가 어두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법칙에 따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죄사함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 난다 혹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들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 씨가 움트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외향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고 성격도 아직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전과 다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간신히 출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기독교 서적을 쌓아놓고 읽어도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내가 반드시 어떤 해답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저녁 6시부터 밤 늦게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너무나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달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 그런 요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8절에 바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거듭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바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거듭난 사람의 삶에 있는데 이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도 있고 폭풍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잔잔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완고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생명과 본질이 있습니다. 즉 그 씨앗들은 생명과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즉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게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타주에 있었을 때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쭈글쭈글하고 별로 인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저에게 아빠 닮아서 얘가 이렇다고 말을 하고 또 아빠는 얘가 엄마 닮아서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세월이 흘러서 예쁘게 잘 자라니까 그때는 서로 자기 닮아서 예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한 살쯤 되어 윤곽이 뚜렷해지면 누구를 닮았느냐를 가지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듭났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강력하게 찔림이 다가오고 그 죄가 미워지고 그 죄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이 갈급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듭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성경의 수면제였지만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자기 마음에 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은혜를 또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들입니다. 네 번째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열매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기 원하여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고 신앙 서적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교제를 통해서 알기 원하고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없다면 혹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신앙 안에 거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분들이라면 천국 가는 길에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거듭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